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일전에 TV에서 강심장이라고 하는 토크 프로그램을 재방송으로 봤습니다. 거기에서 지금은 스케이트 감독인 제갈성렬이라는 분의 선수 시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96년에 중국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제갈성렬 선수는 500m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따고서 곧바로 세계 월드컵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 미네소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고 나니까 처음 보는 한 중년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네소타 주립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그분이 제갈 선수에게 발레리나를 꿈꾸고 있는 한 여고생이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있는데 당신이 가서 이 소녀에게 용기를 좀 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제갈 선수는 힘은 내가 받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힘을 준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의 미력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여고생은 제갈 선수를 보자마자 싸늘한 눈빛을 보내고서는 돌아 누워 버렸습니다. 그는 사고로 인해서 모든 꿈이 사라져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술과 재활은 물론 삶까지 포기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제갈 선수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며 병실에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갈 선수에게도 2년 전에 올림픽을 불과 달포 앞두고서 복숭아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갈 선수에게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올림픽을 위해서 수년 동안 달려왔는데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서 그런 일을 겪으니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조차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의사들은 선수 생명이 끝났다고 말했지만 제갈 선수는 이를 악물고서 병실에서 재활을 시작해서 마침내 올림픽에 참가해서 중위권에 들었다고 합니다. 경기를 하면서 고통을 참기 위해서 입술을 깨물고 달렸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입술을 얼마나 심하게 깨물었는지 입술에 구멍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 경험을 소녀에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테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면 너도 치료받고 네 꿈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리고 소녀의 손가락에다가 자기 손을 걸고 약속을 했지만 자기 혼자만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약속은 제갈 선수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가대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회 포스트에다가 진심으로 자기가 사인을 해서 벽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던 소녀는 마음이 열렸는지 고개를 조금 돌려주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제갈 선수는 아, 내가 서둘러 말하는 바람에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말았구나 라고 깊은 후회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경기 당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빙상 경기장이 실내에만 있습니다. 당시 그 경기장은 야외에 있었고 게다가 심하게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음이 아주 단단해지기 때문에 동양 선수와 같이 체격이 작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제갈 선수가 경기하는 1000m는 단거리에 속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제갈 선수는 참가 선수 40명 중에서 6조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빙상 경기는 기록이 좋지 못한 선수부터 좋은 선수까지 두 명씩 차례대로 경주합니다. 그러니까 참가 선수 440명 중에서 제갈 선수의 실력은 뒤에서 11등 또는 12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갈 선수보다 잘하는 선수가 28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6조에 해당하는 선수는 올림픽 정신, 즉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는 그런 정도의 선수였기 때문에 메달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도 제갈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6조까지 경기한 선수들 중에서는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지만 자기의 최고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계속된 경기에서 10조, 즉 20명까지 달렸는데도 여전히 1등이었습니다. 경기가 계속되어 17조가 지나도 1등이었고 마지막 한 조를 남기고서도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동메달은 확보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제갈 선수는 세계대회에 나가서 단 한 번도 동메달도 따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조가 출발을 하고서 200m, 400m, 600m 달려가는데 제갈 선수의 구간 기록보다 훨씬 더 기록이 좋았습니다. 제갈 선수는 늘 뒷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 이제는 졌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m를 남겨두고서 맞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어왔습니다. 선수들이 바람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마침내 6조에 속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른 전무후무한 기록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메달은 제갈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딴 첫 메달이었습니다.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기뻐서 얼싸안고 있는데 제갈 선수는 약속을 지켰구나라는 생각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회에서 제갈 선수는 500m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난 뒤 교민 행사에 제갈 선수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뒷문으로 여고생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휠체어에 일어서서 목발의 의지에서 제갈 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축을 하려고 했지만 그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은 20여 미터를 그의 다리를 끌다시피 해서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저도 약속을 지켰어요. 저도 열심히 재활해서 씩씩하게 일어설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제갈 선수가 자신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두 개나 따서 국위를 선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들 중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메달을 딴 선수가 부지기수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가 이를 악물고 달린 것이 시리에 빠진 생명부지의 소녀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방송이나 책에서 자기 자식, 자기 자신이나 부모, 자식,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꼭두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각까지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는 일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그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깊고 높고 넓은 신앙의 출발은 자기를 뛰어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것, 자기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 자기 우물 속에 있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벗어나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자기를 벗어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갈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1000m부터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갈 선수는 그 여고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좋은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 고스란히 남았던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이 깨닫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봉사하는 사람 그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듣는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집안에 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나 암이나 치매와 같은 중병을 앓고 있는 부모가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온 가족들이 거기에 전부 다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나 자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과 인격이 얼마나 많이 성숙했는지 말입니다. 또한 그들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만을 붙들 수 있었고 그들이 나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엉뚱한 일을 저지를 겨를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준 선물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신앙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이 오히려 나를 지켰고 내가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겠나라고 결심한 것 같은데 그 주일이 나를 보호해 주었고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을 중심으로 행하려고 한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 것이 더욱더 나를 잘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보다 나를 더 최상으로 가꾸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김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100% 동일한 분이셨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세상에 가장 낮은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세상에 가장 높은 것보다 더 높게 해 주심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믿는다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빛 또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피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2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에 관한 개인적인 소견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앞에 있는 내용과는 격이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했다면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인에게 보낸 사적인 서신이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중심으로 믿으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샘플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바울의 모습에서 그도 자신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깊은 신앙 속에 있음을 엿보게 됩니다.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기를 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도 격려를 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졌기 때문에 죽음도 그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감정을 초월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 인생의 희로애락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없는 로버트 태권브이나 마징가 제트가 결코 아닙니다. 그 역시 감정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126년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1938년에 10년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 중 6년 만에 순교하셨습니다. 해방을 불과 1년 4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1944년 4월 20일 순교 하루 전에 고문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주 목사님은 간수의 등에 업혀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였습니다. 주 목사님께서는 겉과 속이 강철과 같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 역시 연약한 두려움 이러한 감정들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특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특별히 더 고독하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헌신의 깊이와 상관없이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정신이 아플 때는 반드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하고 또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위로받는 것이고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보내려고 하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20절, 21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뜻을 같이하다는 것은 같은 영혼을 갖다는 뜻입니다. 즉 디모데는 나의 분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인이 있다면 참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그러한 사람을 찾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여기서 생각하다는 것의 본래적인 의미는 염려하다, 걱정하다의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바울 주위에는 디모데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애를 태우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분명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 자기 배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무엇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더 이익이 되고 무엇이 더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나의 수준은 말하는 나가 아니라 사는 나입니다. 즉 신앙의 삶은 우리의 혀끝에 있지 않고 손끝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22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어떤 연단을 받았는지 그의 믿음의 연단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위선적이거나 거칠애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언제나 겉사람으로 만나지 않고 속사람으로 만납니다. 겉사람, 즉 자신의 외모나 지위, 신분, 명예, 학문 등의 자기 명함에 쓰여 있는 내용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바르게 만날 수 없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는 자신의 신앙이 성숙될 수 없습니다. 또한 디모데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연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을지라도 고향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칭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지도자를 뽑았는데 그 자격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두 연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40세가 되면 얼굴을 성형 수술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예쁘게 화장, 아니 화장을 넘어서 분장, 변장, 안 되면 가면을 쓰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면 매주 한 번씩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 됩니까?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그 지난 40년 동안의 삶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면박 줄 때 했던 말들 중에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생긴 대로 놀고 있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생긴 대로 놀고 있네라고 말하지 않아야 하고 노는 대로 생겼네라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지금까지 놀아온,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의 결정체입니다. 연단의 문자적인 의미가 금정됨이지만 여러 영어 성경에서는 금정 연단을 성격, 캐릭터라고 번역합니다. 어떤 사람의 금정됨은 그 인격 속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하지 않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합니다. 수고하다가 헬라어로 둘류오인데 둘로스, 종, 노예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든 우리 모두는 복음의 노예들입니다. 더 높고 더 낮은 것이 없고 더 낮고 더 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오직 그 일에 우리를 드리느냐 아니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모두 복음에 매여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그들의 인생을 가치 있겠고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은 세상을 비추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23, 2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빌립보로 디모데를 빨리 보내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임박한 자기의 재판이 끝나고 나면 그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석방이 되면 빌립보로 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주 안에서라는 말을 첨가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서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여기에서는 주 안에서가 없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들어가 있어서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이지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주 안에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로마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학술 세미나 때문에 간 것도 아닙니다. 관광 여행을 목적으로 간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는 죄수로 끌려서 왔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아주 잔인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가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사람은 네로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미국의 신용 등급 하락과 더블 딥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한숨을 쉽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아일랜드가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유럽 연합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에 사는 한 흑인 청년의 경찰에 의한 총격 사망으로 인해서 시작된 영국 청년들의 폭동은 영국이 정말 신사의 나라가 맞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토트넘의 낙후된 지역 경제와 청년 실업의 문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우리나라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단 4일 만에 128조 원이 날아갔다고 하고 은퇴자들의 주식 투자 손실액이 8월에만 15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상심하는 노년층의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직장을 갖기를 원하지만 얻지 못하고 있고 그 중에 수만 명의 청년들은 취업 한번 해보지 못하고 실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참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발각이 되면 재산을 몰수당했고 모든 사회적인 신분을 박탈당했으며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50년 동안 지하 토굴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암울한 환경이 그들을 함몰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하고 로마법에 의해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해 보이고 세상이 우리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주님 안에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였든지, 얼마나 봉사를 했든지, 어떤 호칭으로 불리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나를 완성된 존재라고 착각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성숙했기 때문에 위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오만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디모데처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말씀으로 빚어감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히 검증되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물며 주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품고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바뀌고 온 유럽이 주님을 향하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